제33장 언약궤 휘막의 중심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르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육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분부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뜰 가운데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고 성소 안에 등대를 두고 상에 떡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는 금향단을 두고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만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법궤의 시은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성막의 중심이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언약궤의 이름을 보기로 합시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이름을 법궤라고 하였고 언약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간증의 궤라고도 번역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간증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며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도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민수기에서는 그 이름을 언약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궤와 언약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궤가 있는 곳에 언약도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에서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궤는 곧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궤가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예표하는지 다시 보기로 합시다. 언약궤는 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궤였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 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안팎을 정금으로 쌌습니다. 매우 단단한 그 조각목은 주님의 인성을 예표하고 정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님의 신성을 예표합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모두 있습니다. 궤의 길이는 2규빗 반, 폭이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궤 위에 시은자를 만들었습니다. 궤 위를 덮은 시은자는 그 길이와 넓이가 궤와 똑같았고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어 시은좌의 양끝에서 서로 얼굴을 보게 하고 시은좌를 향하게 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은혜의 보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길을 가게 하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시온좌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에 속죄를 드릴 때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뿌린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후 주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역사를 이미 성취했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언약궤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궤에 네 발에 금고리 넷을 부어 달되 이편에 두 고리 저편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게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언약궤의 두 방면의 용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방면으로 언약궤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중심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두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사람은 언약궤에 있는 곳에 가야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방면으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합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궤가 나갈 때는 그것을 어떻게 메었습니까? 민수기 4장 5절과 6절에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궤가 문을 나갈 때마다 그 위에 세 가지를 덮었습니다. 첫째로 간 막는 장을 걷어 덮었고 둘째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고 셋째로 순청색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언약궤가 나가는 때는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때입니다. 여기에서 간 막는 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합니다. 지금 이 휘장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둘째로 이 언약궤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의 버림을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순청색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성경에서 백색은 의를 나타내고 금색은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나타냅니다. 자색은 권위를 나타내고 청색은 하늘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한 면으로는 해달의 가죽처럼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분이시며 또 한 면으로는 순청색 보자기처럼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한 면으로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이시고 또 한 면으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주님이시며 또 한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궤의 역사에 관하여 말하기로 합시다. 앞에서 본 것은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기로 합시다.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여호수아 3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갔는지 말해줍니다.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것도 언약궤요 가장 나중에 나온 것도 언약궤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망보다 더 큰 능력은 없지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평안히 언덕에 도착하게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약궤가 실로의 장막에 있음.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습니다. 늙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악했고 여호와를 몰랐지만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긴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예언하기를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신다는 뜻입니다.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회막의 외양도 이전과 같았지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려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를 부르시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엘리를 제쳐놓으시고 어린 사무엘을 택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언약궤는 얼마 후에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에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을 때 그들 생각에는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회막은 실로에 있었고 그들이 언약궤를 메어다가 진에 들여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당신은 보았습니까? 사람들은 위험할 때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만 그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언약궤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엄숙한 일입니까? 아, 어떤 사람들은 내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오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한 것은 그들이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언약궤만 붙들면 승리하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원히 육체를 위해 이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육체를 위해 이용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망령되게 영적인 것을 이용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면 결국에는 완전히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약궤까지 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실루의 장막을 버리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실루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 후에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루의 장막을 떠난 뒤 다시는 실루의 장막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음.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간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중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옮겨간 후에 그 성 사람들, 작은 자와 큰 자 모두 독종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자 에그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본처로 돌아가게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6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멧으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오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이 일은 참으로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그 수레를 끄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간 것입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방백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궤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함.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한 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그러나 그 후에 비참한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게로 가시게 할꼬라고 말하고 사자들을 기랏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이 성결해야 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후에 그들은 언약궤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죽은 원인이 된 죄는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니 얼마나 가련한 일입니까? 언약궤가 기랴앗 여아림에 있음. 언약궤에 대한 기랴앗 여아림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기랴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랴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는 실로에서 나와서 다시는 실로로 돌아가지 않았으나 기랴앗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실로에 장막은 있었지만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실로는 얼마나 공허합니까? 이제 아비나답의 집은 참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을 얻었습니다. 형제자매여, 언약궤는 다시는 실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벳세메스 사람들 같이 주님의 함께하심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기랴앗 여아림 사람들 같이 주님의 함께하심을 환영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음. 20년이 지난 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곧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한 것은 좋고 옳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옮겨왔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기뻐 뛸 때 뜻밖의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은 소들이 뛴 원인은 찾지 않고 웃사의 죽음을 인해 다윗성으로 메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의 집은 언약궤를 환영했습니다. 이로써 오베데돔의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거절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베데돔의 집처럼 환영하겠습니까? 다윗의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천부장 백부장하고는 상의했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적혀있는 율법서를 찾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민수기 4장 4절부터 15절까지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는 레위 사람이 메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메라고 하셨지 수레에 실으라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수레에 싣고 소가 끌게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행위를 따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떠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은 반드시 오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열심을 내던 많은 사람들도 얼마 안 가서 다 사라졌습니다. 일시적인 흥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개인 생활이든 교회 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든 육으로 만지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고치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웃사가 열심을 내어 손으로 언약궤를 붙든 것은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웃사가 육의 손으로 언약궤를 붙드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로 하는 것은 다 허락하시지 않고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더 좋을지라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외에 아무런 결과도 없을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묻기를, 교회 가운데에서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떨며 말할 것입니다. 이미 언약궤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심판이다. 관용을 베푸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안에 있음.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신 원인을 알지 못했으므로 언약궤를 감히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오베데둠의 집에 석 달을 있는 동안 하나님은 오베데둠과 그 온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둠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준비할 때 레위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블레셋 사람이 하는 대로 했지만 이제 그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며 사람의 방법은 쓸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레위 사람을 시켜 메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솔로몬과 언약궤. 언약궤에는 또 한 방면의 역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에 응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습니다. 그는 꿈을 깬 뒤에 즉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했습니다. 우리는 또 역대하 1장 3절과 4절을 봅시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야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렸고 이때 휘막은 기브온에 있었지만 언약궤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휘막은 기브온에 있지만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는 계속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큰 변화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실로의 장막에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등대와 상과 진설병과 금향단이 있었지만 오직 언약궤만은 없었습니다. 기브온의 휘막이 원래는 실로의 휘막입니다. 역대하 1장 3절에서 분명히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휘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만족하시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기 전에는 언약궤의 중요함을 몰랐고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후 그는 깨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가 기브온에서는 번제만을 드렸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렸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경배가 참 경배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가 참 교제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체험이요 주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아, 언약궤, 보배로운 언약궤, 당신을 아는 사람은 당신을 찾을 것이고 당신 앞에서 경배하리라.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 언약궤를 성전 안에 두었고 언약궤는 성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약궤에 관한 많은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넌 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거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휘장은 이미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으므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해달의 가죽처럼 사람들의 멸시와 버림을 받았고 순청색 보자기처럼 하나님께 속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지만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일어났을 때는 참으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부터 변하기 시작하여 바울 때 이미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개를 조심하라고 했고 멸망하게 할 이단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요한도 우리에게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도를 혼란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혼란시키는 일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일어나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였고 로마의 감독이 전체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지만 그때에는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원래는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한 번 실로의 회막을 떠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에서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망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실로에 여전히 회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의 회막을 버리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계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얻은 참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그를 크게 변화시키셨고 언약궤의 귀중함과 언약궤 없는 성막의 공허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까? 언약궤 없는 성막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택합니까? 그리스도 없는 종교의 형식을 택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중시하고 그리스도를 중심 삼습니까? 아니면 언약궤 없는 실로의 장막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언제나 실로의 장막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전인 줄, 영원한 성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허황된 말만을 붙들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라는 말을 세 번이나 한 것입니다. 전은 하나님의 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전을 이미 떠나셨다면 그 전은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귀한 것은 성막이 아니라 언약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중심이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냐 껍질뿐인 성막이 중심이냐입니다. 형제자매여,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중하게 여긴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중심 삼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야말로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이 있는 곳은 과연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솔로몬이 얻은 그 계시를 받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언약궤 앞에서 경배하고 과거에 열심했던 봉사의 허무함을 알고 언약궤 앞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참된 봉사와 경배를 하기 바랍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이 계시를 받아 주님의 고귀함을 보고 그분을 보배롭게 여기고 그분을 중심 삼아 그분께 번제를 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